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8. 하락의 결과. 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4장 9절부터 22절까지에서의 하락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사랑함.
4장 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빨리 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스럽고 친밀한 말입니다. 바울은 매우 가까운 그에게만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매우 가까웠으며 그와 친밀했습니다. 10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명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노라.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세상인 현시대를 사랑하는 것은 8절에 있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세상, 곧 코스모스는 많은 시대들로 구성됩니다. 매 10년은 다른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현시대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끌며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대마는 현시대를 사랑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마가 데살로니가에서 왔는데 이것이 그가 바울을 버린 후에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가 세상을 사랑했고 사도를 버렸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갖고라는 수로가 단지 대마뿐만 아니라 그레스게와 디도에게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으며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디도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마와 같이 바울을 떠났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만일 신약에서 디도의 이름이 긍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 구절이 대마와 그레스게와 디도 모두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바울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것이 그레스게와 디도가 그들 자신의 길을 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가 특히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은 후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바울을 떠났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체포되어 투옥된 후 디도는 그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나는 디도가 바울을 버렸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지만 그가 10절에서 대마와 함부리로 언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레스게를 갈라디아로, 디도를 달마디아로 보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바울에 의하여 보내어졌는지 아니면 그들 자신이 개척한 길로 나갔는지는 분명히 모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누가만 자신과 함께 있다고 말한 사실은 디도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또는 중립적인 방식으로 떠났음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버렸고 디도는 또 다른 어떤 이유로 그를 떠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동역자들 중 누구도 바울이 보내지 않는 한 그를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그와 함께 거기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바울의 말은 그에게 힘을 줄 돕는 이들이 필요했음을 가리킵니다. 결국 우리는 디도가 바울에 의하여 달마디아로 보내어졌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곳에 갔는지의 문제는 주님께 남겨놓아야 합니다. 12절은 이제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의 첫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나, 그렇지만, 그리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나 또는 그렇지만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에게는 돕는 이들이 필요하며 내가 속히 오고 내가 마가를 데리고 오는 것이 필요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이 문장의 시작에 있는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것은 에베소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이 그곳에 한 형제를 보낼 수 있었으며 기꺼이 보냄을 받은 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보냄을 인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나는 9절부터 12절까지를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가운데의 관계가 신성하게 안배된 것이었지 어떤 인간 조직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음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들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디도야, 달마디아로 가지 마라. 나에게는 내가 나와 함께 여기에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내가 떠난다면 나는 너를 사역으로부터 물러나게 할 것이다. 인간적인 조직은 없었지만 인도하는 사도가 권이었으며 그 안에 신성한 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명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워치만니 형제님과 함께 있었던 여러 해 동안 많은 동역자들이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그분께 왔으며 어떤 문제들에 관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네 형제님은 좀처럼 어떤 것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알고 있던 다른 이들과 함께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 네 형제님께 질문을 했을 때마다 그는 언제나 나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내가 멀리 떨어진 도시에 있었던 어느 때 그는 내가 그에게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할지 묻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만일 우리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비교한다면 바울과 디도보다 바울과 디모데가 더 친밀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썼지만 그는 디모데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만큼 디도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친밀한 동역자에게 바울은 빨리 오라는 명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조직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자신의 임의대로 동역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우두머리로 여기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고용이나 해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 시대의 미혹으로 인하여 대마가 사도를 벌인 것을 보았습니다. 8절과 10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함과 현 시대를 사랑함 사이에 있는 대조를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그분 편을 취할 것이며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현 시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 편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대마가 현 시대를 사랑함으로 바울을 버렸지만 바울은 그를 사역으로부터 물러나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에 의하여 보내짐이 없이 바울을 떠난 것 같습니다. 아마 깊은 속에서 바울은 디도가 그를 돕고 지지하기 위해 그와 함께 머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구절들은 바울이 인간 조직의 방법에 따라 그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동역자인 많은 이들이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동역자들을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권위를 행사하는 우두머리를 가진 인간 조직을 갖고 있지 않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조직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 권위와 함께 하나님과의 동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동역과 권위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명할 수 있었으며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과 매우 친밀한 방식으로 하나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한 혼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그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하나, 이러한 친밀함을 인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동역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역 안에 있는 인도하는 이들은 당신이 그 사역과 얼마나 하나인가 하는 정도에 근거하여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정도의 문제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 또한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친밀함을 계시합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 서북쪽에 있는 항구로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두루마리와 양피지는 고대의 글씨를 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겉옷은 아마 여행용 망토거나 여행용 가방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함.
14절은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한 일들을 행했음에 주께서 그의 행위를 따라 그에게 갚으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알렉산더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리라고 말함으로 의로운 말을 했습니다. 10절과 14절에서 우리는 두 방면의 하락의 결과를 봅니다. 하락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이들 중 어떤 이들은 현 시대를 사랑했고 어떤 이들은 사도를 대적하는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락의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거듭거듭 발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하여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그는 다시 후메네오를, 4장 14절에서는 알렉산더를 언급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참된 믿는 이들이었는가? 아니면 속이는 자들이었는가? 이것은 큰 집과 하나님의 집과의 경계선에 관하여 의문을 일으킵니다. 오직 주님만이 결정적인 경계선을 그을 수 있으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누가 참되며 누가 거짓된가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밀과 가라지 사이의 다른 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밀과 가라지가 크기와 색깔과 모양 등 모든 면에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그 나타남이 같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수확기의 밀은 황금빛 이삭을 내며 가라지는 검은 이삭을 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밀과 가라지 사이의 차이점을 가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참된 믿는 이들과 거짓 믿는 이들을 구별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밀이 아닌 것을 아는 한 우리는 그를 받아들이거나 그를 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들 중 어떤 이들이 참된 믿는 이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후메네오는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참된 믿는 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후메네오가 참된 믿는 이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가 참된 믿는 이였다가 후에 이단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후메네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회색 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이 우리가 검은지 흰지를 분별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가 분명히 참된 믿는 이였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는 흰색이었을 뿐만 아니라 밝고 빛났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믿는 이들이라는 것 역시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큰 집과 하나님의 집 사이의 경계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큰 집에 있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을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의하여 나무 그릇과 질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더가 참된 믿는 이였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적극적이고 분명하고 양육시키는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알렉산더가 참된지 거짓된지 밀인지 가라지인지는 주님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의 예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되어야지 알렉산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관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저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하게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공고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알렉산더가 대적한 말은 하나님의 경륜에 건강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적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계속합니다. 우리는 데마가 바울이 처음 변명하기 전에 바울을 떠났는지 혹은 그 후에 바울을 떠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고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어 만국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라고 간증합니다. 사자의 입이라는 표현은 악한 일이나 악한 사람에 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마 바울이 환난당한 때에 어떤 사람이 그를 극도의 잔인한 방법으로 대우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자의 입에 대하여 말할 때 그와 같은 사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이기는 성도들에게 상급이 될 우리 아버지의 나라요, 아버지의 나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8절에 있는 의의 면류관과 동일하며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리는 믿는 이들에게 격려제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 천국 안으로 구원되리라는 승리의 선포를 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한 후 바울은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남아있지만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라고 말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 가까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왜 사도는 그를 위하여 병을 고치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병중에 두었습니까? 왜 그는 디모데의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에게 치료를 위한 자연적인 방법을 취하도록 가르쳐주고 그의 병 고치는 은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모두가 이러한 고통의 때에 밖에 은사의 능력 아래 있기보다는 속생명의 훈련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능력 안에 있는 은사, 곧 기적적인 은사이지만 후자는 생명 안에 있는 은사입니다. 교회의 하락 안에서, 교회를 위한 고통 안에서 능력의 은사는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만큼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기적적인 은사들은 교회가 처음에 일어날 때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락이나 박해를 견디기 위해서는 기적적인 은사나 능력은 그다지 도움이 못 됩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은 영원한 생명만이 유력합니다. 이 생명에 의하여 우리는 하락과 박해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병과 드로비모의 병듦을 돌봄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한 것은 다소 그가 믿지 않는 이같이 행동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가 병고침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으며 그는 분명히 병고치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했으며 드로비모는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은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동역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전시에 보이기 위한 어떤 볼거리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볼거리를 만드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강조점은 시험과 시련과 박해와 공격과 반대에 저항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두어야 합니다. 견고한 터는 섰습니다. 이러한 서있음은 기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이신 영원한 생명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올 것을 명하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의 문안을 한 후에 주께서 너의 영에 함께 계실지어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결론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강한 영과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 맺고 있음을 봅니다. 디모데 후서는 어떻게 교회의 하락에 맞설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을 주며 우리의 영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시작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 강하고 사모하고 진지한 영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과 주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결론에서 이 책은 우리가 교회의 하락의 경영에 대하여 서게 하는 은혜이신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그의 내주하시는 영과 장비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함께 주님의 어떠하심을 강조함으로 우리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타락이 점점 더 악화되는 비통한 날들 동안에 필요한 것은 영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고 우리에 의하여 우리의 것으로 삼은 바 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파괴될 수 없는 생명 안에 있으며 신성한 생명의 체현이며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고 사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은혜인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이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간증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 모든 신성한 실제들을 짊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경건이신 하나님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는 법을 알아야 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생명을 주고 복합적이고 내주하는 영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람의 영은 그 영과 하나이며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이신 분과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와 같은 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며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이신 것을 아는 한,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를 가질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날의 타락한 기독교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르면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갖고 있는 한 실제를 갖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이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실제를 소유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